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늘 판문점에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만나 정상회담 협상 의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처음 만난 뒤 어제까지 적어도 세 차례 협상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하지만 오늘 회동에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성 김 대사는 지난 1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많은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해 준비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판문점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일 국방부 장관들이 오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일에 열릴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보와 인도주의 우려 사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폐막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별도로 회담한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세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단합을 유지하고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이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면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긍정적 변화가 미북 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도 환영했습니다. 이어 3국 간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핵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을 만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낙관한다 해도 순탄하지는 않는 길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과거 전례를 볼 때 접근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에 보인 일부 조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유들도 주고 있다며 앞으로 나아갈 때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는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수단으로서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데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동맹국 재무부 장관들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7개국 G7 6개 회원국 재무부 장관은 2일 캐나다에서 4일간 열린 G7 회의 뒤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1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담판을 벌였습니다. 이 앞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죠. 오늘 윤국한 최원기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6월 1일 현지 날짜로 오후 1시경에 이제 면담을 하고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금까지 현재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그 이후에 오늘 나눈 이야기 이외의 것들이 나온다면 뭐 뉴스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친서 전달.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서한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번 전달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장인가요, 이번에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발표한 게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예.
이 서한의 내용은 6월 12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배경으로 북한 측에서 나오는 노골적인 적대감 그리고 아주 엄청난 분노. 이것은 당시에 최선희 외무성 부성의 담화를 말하자면 얘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보내는 친서를 통해서 그 답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개 서한에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에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이 결정된 이후에 여러 채널로 사실 간접적인 소통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그동안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을 했고요.
예.
또 한국 정부 특사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결과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결과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 측 인사를 직접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네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친서를 전달받는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전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또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구두 메시지도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대타협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뭐 김영철 부장을 통해서 친서를 전달했다. 이걸 최초로 공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글쎄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또 김 위원장이 이 친서를 보낸 배경은 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미국을 방문한 그 북한의 그 아주 실력자죠. 김영철 그 북한 통전부장이 1일 그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친서를 전달하는데요.
네.
역시 뭐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대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거나 정상 간의 교류가 되면 뭐 친서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요번 친서는 그거보단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그 미국과 북한이 그 사상 최초의 그 정상회담을 그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그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그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 북한 당국이 그 굉장한 그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굉장한 분노, 적대감 이런 걸 표시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구호로 얘기하면 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그 외교적으로 모욕을 가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번 친서가 될지 아니면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별도의 그 친서를 전하면서 구두 메시지를 전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나의 진의가 아니고 일종의 그 불만의 어떤 표시다. 미국의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우리도 어떤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개인 자격으로 말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해명하는 이런 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것은 역시 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오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계속 그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아, 그 얘기가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계속 그 폼페이오 장관 등을 통해서 그 타진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친서에 보내서 그 핵심 의제 즉 북한이 그 비핵화할 용의가 있고 여기서는 미국이 그 체제 보장, 경제 지원, 이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쌍방의 우려를 해소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북한에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만일 미국이 해준다면은 우리 두 사람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그 오랜 그 불신과 그 반목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전문가들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곧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한 게 조명록 부위원장의 방문 이후 18년 만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6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미북 간 두 나라는 그동안에 사실 적대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 적대관계에 말하자면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명이 김영철 부위원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면담한다는 거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0월 달에 그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 네.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도 배경이 사실 비슷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6월 달에 열렸었고요.
네, 네.
그리고 10월 달에 조명록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건데 그때 조명록 부위원장은 김영철 지금 부위원장보다도 북한 정권 내 위상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고요. 부위원장
네.
그리고 그 총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면서 차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의 2인자였으니까 이제 상당히 더 위상이 높았었는데 그때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만난 뒤에 그때도 백악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했고
예.
또 그때 조인트 커뮤니케 그러니까 공동 선언문을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상호 적대시 관계를 청산하고
네.
경제 교류와 협력을 이뤄나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고 또 그 합의를 통해서 사실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었고 평양에서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지만 지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 그때는
네.
클린턴 대통령의 정권 말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곧 있는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화당에 사실 이런 그 북미 간의 진전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반입니다.
네.
지금 벌어진 지고 있는 상황들을 관리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18년 전보다 미북 정상회담이 뭐 훨씬 더 가까이 있고 분명하게 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4일에 한번 그 회담을 취소한 이후에 예정대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리느냐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네요, 계속.
가능성이 좀 커졌지만 아직 확정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나 이제 그 저희가 주목해서 말씀드릴 것은 하루 전이죠. 30일, 31일 그 미국 뉴욕에서 미국을 방문한 그 김영철 그 북한 그 통전부장하고 미국의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틀간 회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1일 날은 아주 집중적으로 2시간 가까이 굉장히 고위급 회담을 오래 하고 이제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폼페오 장관이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폼페오 장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른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아직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 판단에서는 아직 이것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좀 그 불확실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확정됐다 얘기하는 곤란하고요. 특히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친서에 많이 생각하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마음에 정한 선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만일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1일 1시에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친서를 전달한다는데 그 나올 당시에 가령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예.
또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혹시 또 트위터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없던 입장을 밝힐지가 그 6.12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되느냐 아니면 좀 늦춰지느냐 이걸 그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처음 확정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트위터로 먼저 공개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과 어떤 방법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여기에 나가 있는 취재진이나 뭐 호텔을 예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이게 결정되기만은 기다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홍기 기자가 얘기해 주셨던 지난 30일, 31일 뉴욕에서 벌어진 고위급 회담 이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한 대목 저희들이 좀 추렸습니다.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e've made real progress in the last 72 hours towards setting the conditions. The conditions are putting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네.
Kim Jong-un in a place where we think that
지난 72시간 동안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뤘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이후에 기자들하고 질문하고 대답까지 포함해서 한 10여 분 동안 했던데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이 큰 틀에서 어떤 협상을 벌여왔고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또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72시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 말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한 걸까요?
예, 사실 그 폼페오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Toward setting a condition.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들에 관해서 상당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런 것인데요.
예.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짝을 맞춰서 진행을 지킬 것인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또 폼페오 장관도 사실은 진정성을 믿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말하자면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계속 그 밀고 당기기, 줄다리기가 미국과 북한 양쪽 사이에 진행되고 아직까지도 타협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 비핵화를 어떤 단계에서 하고 그 단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보상을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말하자면 논의가
네.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폼페오 장관과 만나는 것이 최종 담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 이 최종 담판에서도 지금 말한 바로 그 핵심 현안, 쟁점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말하자면 역사적인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그 72시간 동안 여기는 이제 그 엊그저께 열린 그 뉴욕에서 열린 미국 간 고위급 회담도 있고요.
네.
또 이와 거의 동시에 그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 그러니까 성킴 그 필리핀 주재 그 미국 대사가 상당히 그 북한 전문가인데 필리핀 대사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서 실무 차원에서도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 그 상당한 진전이라는 게 뉴욕 회담은 물론이고 또 판문점에서 열린 그 실무 협상도 이제 같은 이제 아마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문제 핵심은 비핵화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뜻을 밝힌 건 사실이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이나 평양에 가서 이것을 직접 면담을 하면서 확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에 나온 일련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 비핵화의 그 수준 이걸 놓고서 아직 평양과 워싱턴 간에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거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이제 비핵화로 원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여태까지 나온 바로는 지난 4.27 그 판문점 1차 남북정상에서 나온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걸 한번 언급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CVID 4개가 있다면 그중에서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한다면 나머지 것도 다 좀 같이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부분적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그랬다 이게 다시 그 원상복구가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비핵화를 하려면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CVID로 급으로 확인을 해다오 이런 얘기고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어떤 다른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와 별도로 미국이 비핵화 문제 말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은 과거에 그 오바마 행정부나 그 부시 행정부의 그 실패를 그 되풀이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폼페이오 행정부의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검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기에 북한의 그 핵무기 물질 또 미사일 이런 것을 미국으로 반출해서 없애자.
예.
이것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얘기했습니다만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같이 이거 없애자. 이래야 한반도 안정이 보장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좀 요구를 하고 있을 수 있고
예.
이것을 결정할 거는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진전이 있고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더 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서 하기 전에 이것을 좀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뭐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앞으로 좀 확실시 돼야 될 부분이 비핵화 수준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최홍기 기자가 말씀하신 뭐랄까요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비핵화 조치와 체제 보장 이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뭐 시간표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종합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폼페이오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 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사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어떤 정보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숙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지난 3월 달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급했다라고 하는 비난들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름대로 밝힌 것은 분명합니다.
예.
물론 지금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미북 간의 여러 가지 이런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비핵화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리고 또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CVID라고 그러지만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CVIG 아닙니까?
예.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검증 가능한 체제 안전보장이란 말이죠.
네.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미국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앞서서 최현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ICBM 부품들을 폐기하고 반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핵폐기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할 수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했고요.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억류했었던 미국인 민간인 3명도 석방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평화, 번영, 밝은 미래 이런 것들입니다.
네.
경제적 보장도 미국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민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추기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능력을 폐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 의지는 실제로 행동보다는 훨씬 뒤집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이 수교고 경제협력이고 그다음에 분명한 조약상으로 나타나는
예.
어떤 협정이고 평화협정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 조합할 것인가. 시간표 말씀이죠.
예.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핵심 이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이나 뭐 국제사회가 제공할 체제 보장 그리고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달라.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제 바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폼피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체제 보장, 대북 안전 보장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가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방어용 목적으로 가진 것이니 핵무기를 없애려면은 체제를 안전보장하고 군사적입을 하지 마라. 이것이 요구입니다. 그리고
예.
이것이 계속 전달이 됐고 미국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데요. 31일 날 그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회담을 마치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북한의 안전보장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이번에 통전부장하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몇 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고위급이라든지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그 강하고 연결되고 안전하고 번영된 북한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역시 그 안전 보장되고 그다음에
네.
다른 나라들과 역시 그 다자 이런 그 국교 정상화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잘 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체제 보장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은 아까도 저 유국환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런 얘기 체제 보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비대칭적인 그 교환이다 이런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를 들면은
예.
미국이 지금 바라는 것은 어쨌든 뭐 6개월이든 3개월 내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뭐 핵무기를 끄집어내서 이걸 반출해서 폐기해라. 이런 건데. 나머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안 쳐들어간다. 대통령 소환으로 보장해주면 되지 않느냐. 딴 나라하고 관계를 개선해달라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도 이런 얘기를 듣고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그 제공을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약속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좀 의구심. 역시 이건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역시 그 문제의 핵심은 그 미국과 북한의 그 오랜 불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체제 보장과 관련돼서 어떤 구체적인 안들, 뭐 조약 형식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대로 관계 정상화 수교를 맺는다든가 이런 게 모두 다 또 미국 내 행정부 그리고 의회의 어떤 정치적인 절차가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또 이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 가운데 체제 보장과 함께 중요한 한 축이 또 이제 대북 경제 지원 아니겠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뭐 최용기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뭐 외부 세계와 통합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글쎄요. 외부 세계와 통합한다. 국제 사회와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어떤 유엔의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의 해제 또 경제 지원 이런 식으로 좀 발전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다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미국이 말하자면 핵이나 이런 위협을 중단하고 또 경제 협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맺는 이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요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져 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군사적인 위협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령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든지 또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체제에 편입돼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예.
이런 얘기고요. 평화협정 이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협정의 형태로 더 이상 불가침 협약을 맺는 것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북한은 각각의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미국이 취해야 될 그리고 미국이 보장해야 될 조치들을 사실 목록을 자세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협정 내지는 미국 내부의 조약 형태로 완료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북한과의 합의를 상원의 인준을 받는 조약 형태로 하도록 하겠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의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얼마나 자신들의 유일한 카드인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아주 굳건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정상회담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영철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에 나눴던 그런 수준의 어떤 고위급 회담 이런 것들이 글쎄요 또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제 그 1일 1시께 지금 그 친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서를 읽어보고 또 김영철 통전부장 만나보고 이 정도 조건이면은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의전 이런 것도 다 협의가 끝났고 실무 차원에서도 됐기 때문에요. 될 수도 있고 만일 트럼프 대통령 이걸 받아보고 이거는 좀 미흡하다. 내가 좀 더 뭔가의 조건을 더 확실하게 해놓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면은 좀 이제 뭐 좀 더 한두 번 정도 고위급 회담이 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역시 그 친서 전달 때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뉴욕의 미북 간의 고위급 회담 정리를 해봤고요. 또 그에 이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주일 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굉장히 판문점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 굉장히 전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이야기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예. 자,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벌써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게 속보로 전해졌을 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뭐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 남짓 돼서 또 만났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 뭐 만나게 된 경위는 문 대통령이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기자회견 내용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런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지역이죠.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는데요. 그야말로 배석자도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 이렇게 각각 한 사람만 배석시킨 가운데 2시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남북한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의전 없이
예.
그야말로 전화 한 통화로 약속을 하고 간절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배경은 분명합니다. 앞서서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개 서한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한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이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대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여기에서 큰 틀의 합의가 나서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관계든 평화정착이든 한반도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바로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긴급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고요.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병진 노선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지금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라는 내부적인 입장을 정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 잘 소통해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정적인 뭐랄까요 원인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인데 그때 그 청와대에서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 미북 정상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길 바란다 이런 그 메시지를 내놔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좀 그 뒤에서 좀 물러나겠다라는 얘기인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최선희 담화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렇게 욕을 막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회담 할 수 없다 이제 그리고 공개적으로 취소를 발표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좀 공격에 취하게 된 겁니다. 불만은 불만이고 정상회담을 안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그날 아마 그 조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그 도움의 손길을 이제 요청을 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상회담을 26일 오후 3시부터 이제 5시까지 판문점에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양측 간에 이것이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바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같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 그동안의 오해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중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직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그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6월 12일 날 싱가포르가 예정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과 중간에 서서 이번에 급히 마련된 판문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중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뭐 일정이 늘어나든 어떤 형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일각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 지난 5월 22일 날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3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그동안에 공개된 발언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보면 한국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22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3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트위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자 정상회담 말고 그 밖에 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는
더 모호라고 얘기했죠.
예, 그런 점을 시사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틀 또는 두 번째 정상회담 또는 세 번째 정상회담도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날짜를 달리 잡아서 두 번째 정상회담인지 세 번째 정상회담인지 아니면 이틀째 정상회담을 하는 건지 이것은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예.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회담을 연장해서 이틀째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폼페이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찬 직후 설명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말고 연장한 것 자체는 비핵화 부분을 미국과 북한 간에 논의하는 것 플러스 다른 이슈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많은 뉴스들, 많은 상황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참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 포커스 이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는 소식, 또 그리고 뉴욕에서 있었던 북미 간의 고위급 접촉, 또 지난주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2차 정상회담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올 시즌 최종 결승전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워리어스 영고지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7전 4선승제 첫 경기를 벌였는데요. 과연 누가 NBA 최고 자리에 오를지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리어스와 캐벌리어스, 캐벌리어스와 워리어스. 두 팀이 대결을 벌이는 자체만으로도 NBA와 미국 프로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두 팀은 올해로 4시즌째 최종 결승전인 NBA 파이널에서 대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두 팀이 4차례 연속 결승에서 맞붙은 것은 NBA는 물론이고 미국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프로풋볼리그 NFL, 북미 아이스하키리그 NHL에서는 같은 팀끼리 3년 내리 결승을 벌인 경우가 있었지만 4차례 연속은 없었습니다. NBA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캐벌리어스, 서부에서는 워리어스가 동시에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NBA 30팀 중에서 매번 같은 두 팀이 최종 우승을 겨루는 전력 편중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 스포츠 매체들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팀이 최근 4년 동안 NBA 동부와 서부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워리어스와 캐벌리어스는 먼저 걸출한 선수 한 명이 압도적인 기량으로 동료들을 이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워리어스에서는 스테픈 커리, 캐벌리어스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팀 전체의 경기력을 좌지우지하는데요. 워리어스에는 클레이 톰슨과 케빈 듀렌트 등 커리를 받쳐줄 선수들이 있어서 두 팀 맞대결에서 조금 유리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그럼 2017-2018 NBA 파이널에서 맞붙은 워리어스와 캐벌리어스, 어떤 팀들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부 콘퍼런스 우승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최대 도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오클랜드가 연고지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팀을 워리어스 앞글자인 W를 줄여서 발음한 덥스라고 부르는데요. 1946년 창단했을 땐 필라델피아 워리어스였습니다. 1962년에 연고지를 동부에서 서부로 옮긴 건데요. 연고지 이전 초기에는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로 운영했다가 1971년, 1972년 시즌부터 지금의 팀 이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워리어스는 스테픈 커리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농구는 5명의 협동이 중요한 경기라서 커리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팀 동료 중에 특별히 커리와 손발이 착착 맞는 선수가 있는데요.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미국의 금메달을 안긴 주역인 클레이 톰슨이 커리와 단짝입니다. 워리어스 팬들은 두 선수를 스플래시 브라더스라고 부르면서 애정을 표시하는데요. 3점 슛을 잘 넣는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커리의 인기가 워낙 높아서 주목을 덜 받을 뿐 톰슨도 다른 팀에 가면 최고 선수로 꼽힐 만큼 출중합니다. 톰슨은 특히 지난 2014-2015 시즌 3쿼터 12분 동안 37점을 혼자 넣으면서 NBA 한 쿼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동부 콘퍼런스 우승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가 연고지입니다. 캐벌리어스의 얼굴은 르브론 제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3년 캐벌리어스 소속으로 NBA에서 뛰기 시작한 제임스는 2010년 마이애미 히트로 팀을 옮겼습니다. 4년 동안 히트의 NBA 파이널 진출을 이끌고 나서 2014년 시즌 뒤 캐벌리어스로 돌아왔는데요. 이후 매 시즌 캐벌리어스를 파이널에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히트에서 내리 4년, 곧이어 캐벌리어스에서 4년을 더해서 올해로 개인 통산 8년 연속 파이널 출전인데요. 특히 2016년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고 캐벌리어스 역사상 첫 우승을 거두는 주역이 됐습니다. 캐벌리어스의 2016년 NBA 우승은 미국 4대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클리블랜드 연고팀이 1964년 이후 처음 기록한 패권이었습니다. 올 시즌 NBA 파이널 진출을 결정한 동부 콘퍼런스 결승, 보스턴 셀틱스와 대결에서도 제임스의 맹활약 덕분에 캐벌리어스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셀틱스는 총 17차례 최종 우승한 NBA 최고 명문팀인데요. 캐벌리어스는 셀틱스의 탄탄한 조직력에 고전하면서 5차전까지 3승 2패로 몰렸습니다. 평균 15점 이상 올린 동료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제임스가 경기당 34점을 기록하는 분투로 6차전과 7차전을 잇따라 가져오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리어스와 캐벌리어스는 올 시즌까지 4년 연속 NBA 파이널에서 만났는데요. 2015년 첫 대결에서는 워리어스가 이겼고 이듬해 캐벌리어스가, 지난해에서는 다시 워리어스가 우승하면서 승부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캐벌리어스가 이길 차례일까요?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워리어스의 우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캐벌리어스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돕던 케빈 러브가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도중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이유가 큰데요.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톰슨, 케빈 듀란트가 함께 건강하게 뛰고 있는 워리어스의 전력이 조금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농구 포지션을 가리키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와 가드, 포워드로 농구선수 위치를 나눕니다. 센터는 가운데라는 뜻으로 중앙 공격수를 말하는데요. 키 큰 선수가 맡아서 골대 주변을 담당합니다. 상대팀 선수들의 슛을 차단하고 골대에서 튕겨나온 공을 받아내는 리바운드 능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가드, 방어수는 다시 장거리 슛 능력이 중요한 슈팅 가드와 팀 전술을 종합지휘하는 포인트 가드로 나뉩니다. 그리고 포워드, 공격수는 가드와 센터 사이에서 양쪽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스몰 포워드와 몸싸움을 잘하도록 체격이 뛰어난 선수들이 주로 맞는 파워 포워드로 구분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늘은 2017-2018 시즌 NBA 파이널 소식 전해드렸고요. 농구 포지션의 말뜻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워리어스 팀 이름 앞에 붙은 골든 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주의 별명인데요. 과연 워리어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두 시즌 연속 우승하는 꿈을 이룰까요? 캘리포니아의 꿈이라는 노래, 캘리포니아 드리밍, 비치 보이스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the leaves are brown,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ound my feet. Found my feet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fun expression. But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오늘 본문에서 제가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와, 네가 뉴욕으로 이사 간 지 벌써 1년이 됐구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맞아, 벌써 1년이 됐네.
세월 참 빠르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어서 제가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그곳에 적응하느라 오래 걸렸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결국 잘 적응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found my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Today's expression is found. F-O-U-N-D. Found. My, M-Y, my feet, F-E-E-T, feet, found my feet. When you say that you've found your feet, it means you have become comfortable or confident in what you are doing. It also means that you've become familiar with a new place or situation. 무엇을 찾다는 뜻의 동사 find. F-I-N-D, find의 과거형은 found, F-O-U-N-D, found죠. 그래서 found my feet를 직역하면 내 발을 찾았다, 즉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졌다, 또는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뉴욕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냐고 묻자 제이슨은 솔직히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익숙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ind my feet 또는 found my feet입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it's already been a year since you've moved to New York.
You're right. It's been a year already. Time flies.
Did it take long to find your feet there?
It was difficult the first few months, but I eventually found my feet.
That's good to hear. Let's review. If someone finds their feet, it means that they have become comfortable or confident in what they are doing. It also means that they've become familiar with a new place or situation. Found my feet or find my feet. Found my feet or find my feet.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5 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